일그러진 관계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외라는 말을 그 단어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소외라고 하면 인간이 자기 본질을 상실하고 비인간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죄에 빠진 인간은 이런 자기소외에 빠집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인간성이 아니라 삐뚤어져 있고 어찌 보면 본질을 상실한 상태, 그게 하나님 없는 보편적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자기 소외에 빠진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20대 청년들을 이제 신방할 기회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20대 청년들과 신방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근원적인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 소외되어 있는 상태, 친구들 또래 집단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상태, 가정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상태, 여러 가지 그 소외의 상태를 느끼게 될 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비단 20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소외의 상태에 빠져들어 있고 되게 힘들어하는 상태에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관계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또 소외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 소외에 빠져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인간의 상태를 고발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고대 이방인 사회의 오중의 상실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없고 국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라고, 모든 걸 다 관계적인 부분들이 다 잃어버린 그 상태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소외 상태는 당연하겠지만 태초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인간의 타락이 근본적인 그 소외 상태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소외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소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외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과의 소외의 문제가 하나님과만의 문제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확대가 됩니다. 3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하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그 모든 죄과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이 분노를 하죠. 그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죽이게 되는 거죠. 쳐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성의 상실이 일어나는 거죠.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인간과의 관계까지 다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인간성의 상실의 고발의 상태를 성경 그려내고 있는 거죠. 철학자 홉스는 이런 상태를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피요악으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제한된 권력을 이양해서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그것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 또한 다 틀어져 버리게 된 거죠. 이 관계의 틀어짐은 단순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생태계까지 동식물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왜 자연 파괴가 일어납니까? 왜 심각한 환경 오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인간의 자기 상실, 자기 본질을 상실해버린 비인간적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까지 그 모든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일그러진 인간과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이 상태로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중간에 막힌 담 이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소의 대표적 상징물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을 만듭니다. 성전은 건물 자체가 높은 단 위에 건설이 되었는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남성들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동쪽으로 가면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 세 뜰은 다 이스라엘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단은 성전, 이 뜰들은 다 성전의 높이와 동일하게 있는데 그 밑에 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외뜰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이 이방인들은 어디에서든지 성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 밑에 있는 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은 결코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곳으로 성전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와 라틴어 경고문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침입자는 처형된다. 이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이 장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통 돌로 된 칸막이가 있는데 높이는 세 규빗 정도 된다. 여기 기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외국인은 아무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이 거대한 벽은 인류가 처해 있는 그 투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고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국가와 국가를 구분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싸우는 인류의 보편의 상태를 이 벽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그 담을 허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류가 처해져 있는 이 투쟁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거죠. 그들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의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신 거죠. 이제는 모든 전 인류에게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나는 표징이 뭐였냐면 각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모든 언어가 다 흩어졌습니다. 인류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각 방언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동일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대변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통합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언어가 비록 다를지라도 그 의미가 그 내용이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더 이상 투쟁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투쟁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우리가 됩니다.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족들에게 타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원래 타인이었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서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환대하고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었던 아무 의미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그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문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투쟁 상태가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외롭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에는 크게 다름이 없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악함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자유를 선포하셨지만 그 최종 심판과 그 나라의 임함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됐지만 세상의 단절과 미워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소외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된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삶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소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변화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옛사람의 흔적들, 인간 소외의 흔적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안에 소외감이 있다면, 외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현상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인데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저 세상의 악함을 교회로 인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이 인간 소외의 상태를 하나님이 교회로 끝을 내셨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한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더 큰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홀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실된 인간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유일한 희망은, 이 땅에서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경쟁과 계급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교회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과 하나님이 선포된 곳입니다. 교회 또한 완성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지어졌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유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고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환대가 있고 사랑이 존재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교회가 교회 중심적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보배와 같은 선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망가져 있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온전히 누려야 되고 또 많은 환대받지 못한,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평케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한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로 그들을 초대해야 될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모든 소외관계를 끝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가지고 온 나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지체들 혹은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